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25절 당사자들의 합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1. 난 지금까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해왔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당사자들이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다. 즉, 자기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생 계획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계획의 세목, 특정한 목적과 이익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게 흐리멍텅한 상태가 아니냐?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의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추측만 무턱대고 하게 될 것이냐?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앞장에서 취급된 선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선은 기본적 가치, 기본제의 프라이머리 굿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프라이머리 굿, 그들이 어떤 계획의 세목을 가졌던 간에 프라이머리 굿이라는 기본제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단 무지의 벨이 걷어지게 되면은 당사자들이 종교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이러한 보다 많은 가치를 원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이게 아무런 문제될 것 없다. 왜냐하면은 원치 않는다면은 보다 많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큰 자유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무지의 베일을 벗고 났더니 자기가 스콧 니어링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기본제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겠다. 그럼 걷어차면 되는 거죠. 걷어차서 산에서 나물 캐먹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왜곡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이 무지의 베일을 벗고 났더니 신실한 종교인이다. 신실한 종교인인데 자기는 얼마나 신실하냐면은 자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도 돼.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 종교가 매우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거기에 속박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종교를 믿는 집단에 들어가서 속박되면 되는 거죠. 속박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안 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뭐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오히려 로크가 적절하게 논했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강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처벌의 위협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경우에는 그 신앙은 신실한 것이 아니며 구원을 제공해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렇게 무죄의 베일을 벗고 나서 이게 필요 없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자기의 특수한 이익이 무엇인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프라이머리 굿, 기본제는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들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지키며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용에 상관없이 그들의 목적을 실현해줄 수단, 즉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가치관을 일반적으로 증진시켜줄 수단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가치론과 도덕심리의 일반적 사실에 의거함으로써 그들의 숙고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추측은 아니다. 즉, 롤즈의 이론이 좋음에 관한 모든 이론을 배제하고 선험적으로 옳음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좋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이라는 것이 특히 프라이머리 굿에 관련된 좋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가치론과 도덕심리의 법칙에 의해서 의거한다. 다만 여기서의 가치, 선, 굿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닌 중첩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음, 대한 이론을 내세움으로써 선택의 구체적인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구체적으로 있는 셈이고 그들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지 좋음에 관한 아무런 이론도 없이 무턱대고 옳음을 결정하는 붕붕 뜬 무중력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단 2. 여기에 관련된 합리성이란 개념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한 가지 본질적인 특성만을 제외하고는 사회이론에 나오는 전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은 첫 번째로 선호의 체계를 갖는다. 일관된 선호의 체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 선호를 가장 잘 만족시켜주고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큰 계획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특성이고 세 번째 합리성의 특성은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입힌다면 자신의 손실도 선뜻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공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자는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다 많은 지수의 기본 가치를 가진 것을 알거나 눈치채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에서 자신과 타인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를 능가하지 않고 또한 현존하는 불평등이 어떤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회 목적과도 무관하게 단지 우연성에 의해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또 이게 인간이냐, 인간은 다 시기심이 있다. 물론 인간은 시기심이 있죠. 그것을 롤즈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정의의 이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추론의 규칙을 이루는 것으로서 통합될 수 있느냐. 우리가 시기심을 어떻게 합법적인 추론의 규칙대로 통합시킬 것이냐의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은 그런 방법은 없다. 즉 MV라는 것은 legitimate한 claim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MV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MV 자체가 정당성 있는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MB가 정당성 있는 요구로 가게 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것이 자존감과 관련될 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한 요소로서 시기심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 간의 격차가 너무 극심하게 난다. 자기 빼고 다 수천만 원씩 버는데 자기만 50만 원 번다.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 법칙에 의거해서도 이 사람이 자존감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러한 경우에도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인생 계획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프라이머리 굿, 기본제에 기본적인 선에 자존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언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올라가는지는 바로 일반적인 심리 법칙에 의해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중첩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도덕 심리 법칙의 한계 내에서 자존감을 선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을 합리적 인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현실상의 문제를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로서 다시 집어넣게 된다. 그래서 이 자존감 문제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은 추론 규칙으로서 정당하게 통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의적인 결론을 낳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원초적 입장의 사람이 시기심이 있다고 주체 부분에서 이 추론 규칙을 넣어버리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자 시기심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시기심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정도 시기심이 있는 인간을 가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 시기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의 기본선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 평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성을 합리적 인간의 모델에 집어넣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디로 튈지 도저히 합당하게 논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시기심이 두 번째로 실제로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두 번째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민교육센터에서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을 본 바가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서열이 낮다는 것 자체로, 그리고 자기의 삶의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자체로 건강이 나빠져요.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원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상해의 위협이나 어떤 신체 생명의 위협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있으면 경각심이 생기고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게 되고 해서, 물론 이제 지적인 노동을 빠릿빠릿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행동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한다는 거죠. 원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특히 코티솔을 이제 어듬어듬은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 혈액 응고를 이제 빨리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듬어들 위험이 생기면은 몸이 딱 그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아, 어듬어져 상처가 날 테니까 빨리 상처를 굳게 하자 이래가지고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대규모 서열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의 이 시스템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급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받는 의료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그냥 빨리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결과로 나타내는 생명과 신체 수명의 길이나 아니면은 건강한 정도, 뭐 심장병이나 암 사망률 이런 것은 분명히 기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본제가 만약에 서열이 대단히 극심하게 높고 또한 서열이 높은 사람이 서열이 낮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사회에서는 이러한 건강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평등이라는 기본제의 문제로서 이 또한 규칙성 있게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문제에서는 시기심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문단 3. 자, 당사자들이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는 가정은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당사자의 수치심이나 굴욕감과 같은 다른 감정에도 좌우되지 않으리라고 가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의문은 우리가 앞서의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초적 입장의 주체에 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이죠. 원초적 입장의 주체는 현실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가장 유사한 사람인가를 밝혀서 현실에 있는 사람을 모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사람을 모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 B, C, D, E, F, G, H, I, Z 해가지고 당연히 거쳐야 하는 추론의 규칙을 하나의 선택 모델로서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시기심의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도덕적 사항들을 정의론의 추론 체계 내에서 통합할 수 있다면 주체에다가 그것을 도입시킴으로써 추론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야 다르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애착과 편견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모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롤즈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원칙들은 시기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에서 토출되고, 둘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토출된 정의관이 인간 생활의 여건에 비추어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의론의 다른 부분에서, 원초적 입장의 다른 부분에서, primary good이라는 부분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겠죠. 이런 방법을 택하는 한 가지 이유는 시기심이란 모든 사람의 처지를 보다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다. collectively advantageous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의관은 파괴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조건을 제거시켜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본질상 안정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미 이룩한 기초적인 선을 파괴하려는 시기심이라는 조건을 원초적 입장에 도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legitimate claim이 아니라는 것을 문단 4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문단 5, 상호 무사심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 disinterested라는 표현을 무사심하다 또는 무관심하다라고 둘 다 번역할 수 있는데, 무사심하다는 말은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 무관심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무지의 배를 벗고 나서,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만 아까 말한 합리성 조건을 심리적인 모델로서 구축을 한 거죠. 심리적인 모델로서 구축을 했다. 그래서 이 추론 규칙을 통합하니까 이 상호 무사심한 합리성이 나오더라. 그래서 무사심하다, 즉 다른 사람의 이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상호 무사심한 가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는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덤으로 또 신경 써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자신들의 목적 체계를 정진시켜주는 원칙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수의 사회적 기본 가치를 스스로 얻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상호간의 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손상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으며, 애정이나 증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는다. 질투를 하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는다. 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가능한 높은 절대 점수를 얻으려고 한다. 높은 다음에 절대, absolute performance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죠. 원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양궁으로 치자면은 양궁이 절대 점수를 가장 높게 얻어가지고 이긴다.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죠.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앞에 지금 나하고 붙은 사람이랑 해가지고 더 잘 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제 경기라는 관념은 실상 적합하지가 않다. 사람들은 승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체계로 판단해서 그냥 많은 점수를 따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수의 많은 점수, 기본제 지수의 많은 점수. 문단 6, 철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정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들에게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주체에 관한 가정이 또 들어가는 것이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며, 이것도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은 정의관을 지금 합의하려고 모였단 말이죠. 근데 무지의 배를 벗고 나면 정의감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애초에 정의의 원칙을 채택해봤자 그 정의의 원칙을 안정성 있게 유지 운용하고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임은 알고 있다. 만일 어떤 정의관이 그 자체의 근거를 갖지 못하거나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206페이지 첫 번째 문단 한 열째 줄 보시면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관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정의관을 어떤 정의관이 더 우월한 정의관이냐 해서 여러 목록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제일 나은 것을 선택할 때 분명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만약에 어떤 정의관이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정의관이 사람들의 정의감을 구성하고 그 정의감에 따라서 다시 그 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보여질 수 없는 그러한 정의관은 불안정한 정의관이죠. 그래서 막상 현실 사회에서 일반적인 도덕 심리 법칙이나 사람들의 행동 법칙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실제로 정의관은 확립을 했지만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퇴락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관은 안정성이 없는 정의관이다. 그래서 위의 가정이 뜻하는 바는 오직 순수하게 형식적인 의미에서 당사자들은 정의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의의 내용을 알고서 정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의의 원칙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공공의 현장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삶의 자신의 특수한 삶의 목적과 기획을 조직하며 다시 그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정의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도덕 심리의 일반 사실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서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그러한 것에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즉, 합리성 가정에 있어서는 이 정의감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지만 그 정의감이라는 것이 사실상 영웅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열정이라고 부당하게 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어떤 정의의 원칙이 계속해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웅, 도덕적 영웅이 되기를 요구하는 체제는 안정된 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천리마 운동 해가지고 생산량을 100% 높입시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는 동무가 있어. 그래서 그 동물을 신문에다 내고 이 동물을 모두 본받아서 하자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일어났죠. 그런 거는 안정적인 체계가 아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3배, 4배 일했는데 임금은 똑같이 받아. 다른 직장 동료들과 똑같이 받는다면은 자신의 노력은 단지 물론 처음 그렇게 한 사람은 그 노력이 명예로서 보상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매스컴을 타면은 현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상당한 특전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3배, 4배가 됐어. 그러면은 3배, 4배, 동료보다 3배, 4배라는 관념은 없어지고 절대적으로 3배, 4배 빡세졌죠. 절대적으로 3배, 4배 빡세졌는데 별로 뭐 인센티브도 없는 거죠. 인센티브 없이 그냥 사회에 기여한다 해가지고 거의 몸을 혹사해 가면서 3배 4배 빡세게 일해야 된다. 그럼 그 체계가 안정적인 체계라고 할수 있느냐? 그것은 노동과 보상에 대한 규칙이 불안정하게 결합되어 있는 체계라고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이 민주적 사회주의로서 아마 분전된 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인센티브가 재산권이 분점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유되더라도 인센티브가 있는 체제다. 그러니까 롤즈가 이 개정판 서문에서 말한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똑같은 임금을 받는 사회가 결코 아닌 것이죠.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단 7. 당사자들의 합리성과 동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원초적 입장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마쳤다. 그럼 어떻게 요약을 해보자. 그래서 이 별표 친게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해설을 나타내는데, 별표 친거 말고 다른 뭐 B나 C 이런 것들은 그것과 대비해서 아 이런 안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롤즈가 옆에 밑에 같이 열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왜 이게 채택이 안 됐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성격은 개성적 인간이다. 그래서 가장이나 혈족계통. 그래서 그 뒤에 후손이 계속해서 있으리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가정이 필요하냐? 기본 구조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기본 구조는 한번 정해지면 영속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치며 후세대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과 딸, 그 손자와 손녀들의 삶이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신이 행한 도박 때문에 심각하게 왜곡될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관심이 적절하게 원초적 입장대로 통합되었다는 것이죠. 정의의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다. 대안의 제시는 간단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즉 전통적으로 유력하게 제시되었던 정의관들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이다. 그게 사고하기가 편리하다. 입장으로 등장하는 시기, 현존인이 이성을 가진 연령 동안 언제라도 그래서 세대 간 정의의 문제는 모든 세대가 원초적 입장에서 참가한다는 가정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세대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5번 정의의 여건은 휴먼의 적절한 부족 상태이지 성인들의 상태나 풍요로 넘쳐나서 뭐 초콜릿과 꿀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6. 원칙에 대한 형식적 조건. 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서열성, 최종성. 공지성이 부족한 형식적 조건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정성이 없고 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는다. 7. 지식과 소견. 무지의 베일이다. 왜 무지의 베일을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다 설명이 됐습니다. 당사자의 동기, 상호 무관심성. 상호 무관심성. 제한된 이기주의, 제한된 이타주의다. 여기서 이기주의라는 것은 제한된 이기주의라는 것은 시기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방금 설명했습니다. 합리성. 통일된 기대치와 확률에 대한 객관적 해석에 더불어 목적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을 택한다. 그래서 그냥 똘똘하다라는 것이죠. 바보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B를 보면 바보다. 그래서 합리적 인간이다 했을 때 이 합리적 인간 이거 갖다가 그냥 롤즈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야 합리적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합리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 얘를 가지고 뭘 만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롤즈를 다 읽고도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이 그런 햇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바보짓을 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보짓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고려사항들은 정의의 원초적 입장의 다른 부분에 충분히 통합되어 있다. 우리는 아까 그것을 시기심의 문제에 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애착과 목적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콘텍스트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콘텍스트가 있다라는 것도 무지의 배를 붓고 콘텍스트를 알게 되더라도 그러한 점을 몰랐던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전혀 없다. 물론 불리한 사람이 있겠죠. 오지랖이 넓었던 사람. 오지랖이 넓은 콘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지의 배를 벗으니까 자기 오지랖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 다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애초에 합당하지 않는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 통합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 않고 이 종교를 믿었으면 한다라는 근본주의자의 관심은 그런 관심 콘텍스트에 자기 콘텍스트죠. 자기 콘텍스트에 있지만 자신의 삶의 서사적 통일성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의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출용 규칙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다. 야, 10번 합의 조건은 영원한 만장일치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수자가 비토권을 가진다. 그래서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이 결국 임의적인 숫자의 문제인데, 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숫자의 문제가 결론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승인,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것은 아마 리차드 포스너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고티에,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사람들의 어떤 협상 이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수를 소중하게 대우하지 않고 개인을 독립적 인간으로,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목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어떤 다수가 우연히 견지하게 되는 선을 담는 그릇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준수 조건, 철저한 준수를 먼저 파악하고 부분적 준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 이론을 구성하는 보다 간명한 방식이다. 12. 합의점이 없음. 그래서 일반적 이기주의다. 문단 8. 이제 우리는 원칙들의 선택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선 피해야 할몇 가지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론적으로 규정된 개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원초적 입장의 모방을 시도하려고 할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숙고나 판단이 우리의 특수한 경향이나 태도에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바로 원초적 입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하면서 가상적으로 사고 실험을 돌려보지만 그 결론이 때때로 오류가 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죠. 자기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런 인간처럼 사고 시뮬레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이좀 버그가 생기고 이 로드가 부담이 실린다. 내가 이제 부담이 실린다. 그럼 부담이 실릴 수는 있다. 그러면 좀 차근차근하게 생각해보자.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원초적 입장의 모델로 통합된 실상은 추론 규칙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런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그러한 특성을 지닌 합리적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는 주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론적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사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서 이 이론의 타당성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209페이지 문단 9.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무사심하다,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 해서 이기주의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은 역시 또한 이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무지의 배의를 복권해서 정의관이 확립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 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는 일상생활에서의 동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0페이지 문단 10으로 갑시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냐? 예를 들어서 페리는 정당한 기준과 결단이란 공평심과 선의지가 생기게 하는 여건 아래에서 망성적 합의에 의해 도달한 목적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공평심과 선의지를 가지고 반성적 합의에 도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과 선의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느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집어넣다가 보면은 삑사리가 나게 된다. 그렇게 삑사리 날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볼 실익이 있느냐? 아까 그 강의, 이전에 강의에서 말했듯이 상호 유사심, mutually interested person을 포함해봤자 우리가 어떤 구조적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덤태기 쓰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mutually interested 한 정도를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면은, 아, 형님, 아우 쌀가마니 옮기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옥함의 면도날에 의해서 그건 잘라버리자. 즉 상호 무과신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되면은 이타신과 동일한 의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조건들을 결합시키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기 타인들의 선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타신과 지식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이타신이 발휘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어떤 확장적인 지식도 이론도 성립될 수가 없다. Insurmountable, 지나치게 많은 지식, 차용하기에 너무 폭포수 같은 지식에 의해서 생기는 복잡성을 처리할 수 뿐만 아니라 동기에 관한 가정이 애매하여 해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이타적인 욕구의 강도는 무엇이냐, 사람에 따라서 강도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해봤자 옥함의 면도날에 의해서 잘리게 되는 실익 없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단단히 말하면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배일이 결합하게 되면 단순성, 명료성의 장점을 갖게 된 동시에 언뜻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결과까지도 보장해준다. 도덕적으로 매력적인 가정, 즉 원초적 입장에서 이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지의 배를 벗고 난 다음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마치 합당한 결과처럼 가장되어 받아들이게끔 강제되는 결과는 생기지 않는, 도덕적으로 보다 매력적인 가정이라 생각되는 결과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문단 11. 끝으로 만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제안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무의미하거나 제멋대로인 원칙을 제시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키가 정확히 6피트인 사람이나 날씨 맑은 날 태어난 사람에게 특전을 주어야 한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피부 색깔이나 머릿결 모양에 따라 기본권이 좌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자, 맑은 날에 태어난 자는 행복한 기질을 갖도록 축복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질은 권세 있는 지위를 얻을 자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미신적인 사회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별은 제1원칙 속에 제시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널리 규정된 인간적인 이익의 정진과 어떤 합리적인 관련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지 미신적인 거에 기초해가지고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이상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성적구별 같은 것은 원초적인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 있는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합리하게 된다. 자기가 어떤 인종이 될지도 모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도덕적인 입장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억압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전통적 정의관의 정당한 목록 속에 들어갈 여지조차 없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6절 하도록 하겠습니다.